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 시작을 해야죠. 저와 함께하는 단무지 PD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국정원 해킹 사건이 이 관련 뉴스가 줄을 잇고 있죠?
예.
네, 뭐 이제 계속 이게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 예. 아무튼 하나하나 한번 좀 추려볼까요?
네.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국정원을 대신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나테크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해킹 회선을 추가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해킹 회선 20개를 구입했다라고 말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된 해킹팀 이메일 중에 2012년 3월 14일자를 보면요. 해킹팀 측이 나나테크가 제안한 35개 회선 추가 주문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회동했던 2012년 12월 6일자 이메일을 보면 나나테크 측이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 달만 사용할 수 있느냐라면서 해킹팀 측에 30개의 해킹 회선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관련 이메일을 보면 어제 김광진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한 사람 감시가 끝나면 다른 타깃으로 옮겨서 감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량으로 감청을 시도하려 했다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처음에 20개 회선, 추가로 35개 회선, 그다음에 예. 대선 직전에 30개 회선. 다 하면 85개 회선
예.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런 거죠.
예.
이메일을 통해서 간접 확인된 것만 이렇다는 거고요. 뭐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계속 점점점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네,
모든
맞습니다.
게 지금 다 되니까 확인된 건 아니고요. 추가로 나올 예지가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흘러가는 걸 보면. 자, 그리고요.
국정원이 천안함 폭침설을 반박해온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정원 측이 2013년 10월에 해킹팀 측에 서울대 공대 동문회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고 의뢰하고 또 이 파일을 서울대 공대 출신 학자들에게 보내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경향신문이 이 파일을 분석해본 결과 여기에 안수명 박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명 박사가 이 국정원이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을 해서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보냈다는 그 대상이기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키리크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타겟은 변호사라면서 해킹팀이 한국군의 변호사 컴퓨터 해킹을 도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글에는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주소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네.
해킹팀이 고객에게 감정을 들킬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고객이 기술자가 아닌 변호사라서 그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한 한국군이라는 게 사우스 코리아 아미 스카 이걸
예.
뜻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이제 국정원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해킹팀 CEO인 다비드 빈첸체티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기자들에게 해킹 서비스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안내를 따르면 고객들 보안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다음 업데이트 때 보안을 완전히 복구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가죠.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스마트폰 해킹으로 의심되는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유 씨를 변호했던 김용민 변호사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던 2013년 가을에 유 씨와 회의를 하던 중에 책상 위에 있던 유 씨 스마트폰이 저절로 작동해서 사진이 삭제되기 시작했다면서 함께 있던 양승봉 변호사도 이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당시에 김 변호사가 유 씨에게 배터리를 분리하라고 했고 사진 일부만 삭제됐다고 합니다. 유 씨가 쓰던 스마트폰 기종은 당시 삼성 갤럭시 노트 2였는데 앞서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을 보면 2013년 6월 국정원이 해킹팀에 갤럭시 노트 2의 통화 내용 녹음이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검증이 필요하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새벽 1시에는 유우성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2009년부터 외장숙과 함께 중국 계좌를 통해 북으로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 그리고 재북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인정받아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서 서울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 맞불을 놓으려고 부각시켰던 거였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간첩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검찰이 다시 기소를 하면서 보복 기소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빚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바뀐 점이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같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지사는 지난 8일에는 박주선 의원과 정대철 상임고문, 정균환 전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신당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도 탈당 움직임에 동참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어제 광주 불교방송에 출연하면서 8월이면 비노계를 중심으로 탈당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난 8일에도 박준영 전 지사가 같은 얘기를 전한 바 있어서 동참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그런데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본인 단독 탈당만 밝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홍준표 지사가 교육청이 급식 지원비와 관련해 경남도 감사를 받으면 선별급식이든 보편급식이든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도교육청 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 감사를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급식 지원 관련 조례안이 만약 중복 감사를 금지한 상위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감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도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무상급식 실무단을 꾸려서 진행 방향과 실무 전반을 협의하자 이렇게 경남도에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탄저균 사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어제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소파 개정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개정보다는 합의 권고문 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도의 유감 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대학 교수가 새누리당의 당직을 맡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 교수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 이른바 인분 교수 그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던.
네. 예. 새정치연합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교수는 과거 한나라당 정책위 자문위원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책자문위라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은 해당 교수가 당직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달 24일에 한국전쟁 발발 후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KBS가 반론 보도를 낸 데 이어서 당시 보도 책임자인 보도본부 간부 4명을 그제 평기자로 발령했다고 합니다.
아, 예.
전국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그리고 한국방송기자협회는 이는 징계성 인사라면서 임기 만료 넉 달을 앞둔 조대현 사장이 연임 목적으로 이 사장과 청와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예.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남북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평양과 서울에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긴 남북 경제교류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정된 남북 경제교류 5대 원칙도 내놨는데요. 전경련은 청와대와 통일부 등 기관에 이러한 방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예,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살비지 컨소시엄이 인양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7월에 인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세월호 밑바닥에 철판을 깔아서 들어올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수부와 업체와의 협상은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포스코가 후년까지 계열사 48곳을 절반으로 줄이는 강도 높은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호준 회장은 비핵심 해외 사업도 30% 줄이겠다고 밝혔고요. 투자 실패와 경영 부실에 관련된 임원 43명에 대해 인사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락이 정준영 전 회장 시절에 그죠? 계열사 마구잡이 늘리기가 있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후속 조치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정준영 체제일 때 포스코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일부는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인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슈 독톨로 이어갑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 시사통이 자력갱생을 위해서 오프라인 강좌를 열어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온라인 강좌를 추가합니다. 자, 온라인 강좌의 첫 번째 타자, 바로 이분입니다.
담론통을 진행했던 조형근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를 해부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실상, 그 속의 우리 살림살이를 낱낱이 훑었는데요. 저의 강좌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약속 하나 드릴게요. 수강 신청 수가 200건이 넘으면 오프라인에서 분기에 한 번씩 아주 특별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사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 잠시만요. 시사통 후원 회원은 할인해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책을 만든 반비의 편집자입니다. 1년 전 인명구조도 진상규명도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책의 제목 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을 텐데요.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의 새 책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그런 현실을 더 치밀하게 따져보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독털 어떤 내용 털어주실 겁니까?
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어제 다시 링 위에 올랐습니다. 뭐 이미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당의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어요.
예.
자, 지난해 7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년 만에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위원장직을 잘 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안철수 위원장의 첫 발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뗀 것 같습니다. 이 사고의 관성 그리고 정치의 관성에 끌리지 않고 이 적절하게 자신이 위원장직을 맡은 그 문제 이거에 대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인권이었습니다.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거 두 가지와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의 3대 활동기조 가운데 하나로 꼽았어요.
예.
이어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국민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이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꿀 계획이라는 전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잘 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을 인권 프레임으로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설정은 매우 적절합니다. 자, 이번 사건을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로 느끼게 함으로써 이 국민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주시죠.
자, 비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대선 때 불거져서 1년 넘게 이어졌던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의 진상은 이 국민 주권 행사 과정을 왜곡, 훼손하는 불법적이고도 반민주적인 작태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서 국민 전선은 쉽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뭐 수많은 규탄 집회가 열렸고 노숙 농성이 전개가 됐지만 그래도 더 많은 국민의 분노어린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자,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선 불복 프레임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이 내 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 대선 불복 프레임은 뭐 그래서 대선을 다시 치르자라는 거냐?
예.
이런 반문을 낳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뭘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을 낳았고 그 반문이 거리감을 좁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넓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내 표는 아니다라는 확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했던 말든 내가 한 표 행사할 때는 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개개인적인, 개별적인 확신이라는 건데요. 이런 개별적인 확신은 뭐 그래봤자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는가. 라고 하는 예단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뭐 국민들이 나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투표한 건 아니다 뭐 이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뭐 그리고 이런 반문과 예단은 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불거진 국정원의 해킹 사건도 자칫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죠.
예.
이 문제의 RCS를 2012년 총선 직전에 사들였고 대선 직전에 추가 주문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프레임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이 이 선거 프레임 하나에만 의지해서 다뤄지면 역공 그리고 자르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전의 댓글 공작 사건과 대충 버무려짐으로써 사안의 선도를 떨어뜨려버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원세훈에게로 몰아버려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인권 프레임은 이런 가능성과 우려를 씻어내는 유효적절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이 지난해 말의 사이버 망명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국민의 엿보기와 엿듣기에 대한 원초적 불안감 이걸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들 대다수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원초적인 불안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에 거대한 분노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직 수락의 변으로 내놨던 말, 혹시 있을지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바로 이 발언은 바로 이런 정서적인 줄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조사의 초점을 대선 이후 해킹 공작에 맞추게 되면 인권 문제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선험적인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뭐 이건 보통 아 이건 이래서 인권 문제입니다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극히 일부만 파악된 해킹팀 관련 문건에서조차 2012년 대선 이후에 해킹 흔적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해킹 시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공작이 시도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내 일이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안철수 의원이 프레임을 잘 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공학적 차원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분석한 것은 공학적 차원에서의 분석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권 프레임에는 정치 공학적인 설정이 일정하게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본질적 접근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만에 하나라도 국정원의 해킹 대상에 대공 용의증이 없는 민간인이 한 명이라도 끼어 있는 게 밝혀진다면 그 순간 국정원은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엿보려 한 대상이 재미과학자인 안수명 박사였다.
예.
뭐 사실 이미 드러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은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인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은 인권이 아닌데 정치공학적으로 인권 프레임을 짠 게 아니라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인권 프레임으로 부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고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안철수 위원장의 인권 프레임은 본질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도 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예.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죠.
남아있는 문제가 있겠죠.
네, 남는 문제는 동력인데요. 바로 팩트입니다. 이 세간에서 흥미로워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안철수 위원장의 그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예.
이 V3 백신을 개발한 그 전문가로서 어디까지 추적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안철수 위원장의 전문성이 어떻게 발휘가 돼서 얼마만큼의 팩트를 찾아내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겠죠.
네.
자, 오늘 이슈 독터는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네. 자, 단무지 PD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단무지 PD와 함께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저녁 방송 준비를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